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와 비핵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내 동대청에서 열린 약 1시간 동안의 확대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네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윤영창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했습니다. 이날 합의된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양자 방문과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을 비롯해 전화통화와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수단을 활용해 두 정상 간 한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한국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적절히 처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CCTV는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회담을 시작하면서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가 후퇴된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더 나은 길을 닦아서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의 탄압으로 숨진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적어도 6,700명에 달한다고 국경 없는 의사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미얀마 정부군의 강경 탄압이 시작된 지난 8월과 9월 두 달간 숨진 로힝야족 가운데는 5살 미만 어린이도 730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이번 성명은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족 난민 수용소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앞서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군사 행동이 시작된 첫 몇 주 동안 40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의 로힝야족은 정부군의 탄압을 피해 약 63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이주했습니다. 유엔은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군의 진압을 인종청소라며 비난했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예멘에 있는 수니파 후티 반군에 탄도미사일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후티 반군에 넘긴 탄도미사일이 지난 7월 22일과 지난달 4일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에 쓰였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란은 서방 국가들과의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이 합의는 평화적 목적의 이란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구테우스 총장의 보고서와 중동과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란의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공습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습은 지난 9일 하마스가 로켓포를 발사한 데 대응한 것이며 하마스의 무기고와 훈련소 등을 겨냥했다고 이스라엘 당국은 밝혔습니다. 앞서 하마스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에 대한 반발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들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은 지난 2007년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장악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경찰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 팔레스타인인 6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러시아를 이란, 북한과 같은 축으로 넣으면서도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도발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며 동시에 북한의 고립을 중단시키기 위해 건설적인 협력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러시아의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전면 금지한 결정 뒤에는 음모가 있으며 미국의 연방수사국이 도핑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14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백악관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며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까지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미래기구가 앞으로 북한 인권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사법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고 우헤아 퀸타나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서해 북부에는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미 백악관이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까지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실은 13일 VOA에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열려 있지만 북한이 먼저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엔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들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북한의 가장 최근 미사일 시험을 고려할 때 지금은 대화의 때가 확실히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확한 대화 시기와 관련해서는 틸러슨 장관이 말한 대로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어떤 협상도 북한 정권이 행동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뜻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실은 현 정부가 과거에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12일 미국은 북한과의 첫 번째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다며 일단 만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이른바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 발언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선행돼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현 시점에선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secretary was not creating any new policy. Our policy remains exactly the same as it was. The very same policy that we talked about.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면서 현 대북 정책이 과거의 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교라면서 최대 압박 혹은 평화적 압박으로 불리는 캠페인을 매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open to dialogue and we've long said this. We remain open to dialogue when North Korea is willing.
또 대화에 있어서도 국무부는 늘 열려 있었고 이는 오랜 기간 국무부가 말해왔던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평화로운 한반도의 비핵화를 놓고 신뢰할 만한 대화를 할 의지가 있을 때 국무부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이 마주앉아 이와 같은 대화를 할 준비가 됐다는 어떤 증거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 같은 자신의 설명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전제 조건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국제 규범을 따르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 somebody is shooting off ballistic missiles, when someone is conducting advanced nuclear tests, they're not showing any kind of interest or seriousness.
또 누군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진전된 핵실험을 한다면 이는 자리에 앉아 대화하는 것에 흥미나 진지함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국무부는 어느 시점엔 대화를 하고 싶지만 정책에 있어서 변화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전날 북한과의 첫 번째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And we're ready to have the first meeting without precondition. Let's just meet.
일단 만나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한 뒤 진전시킬 수 있는 로드맵 설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분명히 했던 미국 정부의 과거 기조와 다른 것으로 대북 접근법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다만 틸러슨 장관은 해당 발언 직후 북한이 도중에 추가 무기 실험을 결심한다면 대화를 진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것이 대화를 위한 유일한 조건이라는 단서를 달았었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조용한 기간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생산적 논의를 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날 노어트 대변인은 이 같은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국무부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비로소 대화에 나서겠다는 기존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어트 대변인은 조용한 기간이 얼마나 돼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핵화 의지와 상관없이 조용한 기간만 거치면 북한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비핵화는 우리의 목표로 남아있다며 자세히 언급하진 않겠지만 비핵화 목표에 있어선 백악관과 같은 입장이라고만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따른 대비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이 도발을 계속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게 확인된 사실입니까?
예, 중국 정부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
이 틸러슨 장관이 말한 이 대화는 지난 6월에 워싱턴에서 열렸는데요. 미국에서 틸러슨 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에서는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방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참석했습니다.
예, 그제 틸러슨 장관의 토론회 발언에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 북한의 급변 사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정권 붕괴를 말합니다. 이 틸러슨 장관은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중국이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특히 중국이 이미 행동에 나섰다면서 중국의 최대 우려는 북중 국경을 통해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예. 중국이 미국 측과 북한의 급변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의 정책은 안정과 현상 유지입니다. 따라서 급변 사태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는 아예 공식적인 논의를 거부해왔다는 점에서 뜻밖입니다.
예,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 앞서서 이제 정권 붕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 틸러슨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신문 등 일부 언론들은 북한과 국경을 접한 지린성 정부가 창바이현에 북한 난민 수용소 5곳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이 언론들은 중국의 국영기업인 차이나 모빌이 작성한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문건에 따르면 수용소의 위치가 특정되어 있고
네.
특히 일부는 건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중국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는 북한의 급변 사태 시에 핵무기의 향배가 가장 큰 우려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이 원치 않는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틸러슨 장관은 이 문제가 미국의 유일한 관심사라면서
예.
중국 측과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미중 간에 또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미국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이 때문에 틸러슨 장관은 유사시 미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야만 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38선 이남으로 물러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정권교체나 정권 붕괴 급속한 한반도 통일, 38선 이북으로의 군대 파견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른바 네 가지 노 원칙을 마련한 것도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이 시점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논의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미국 내에서 대북 군사 행동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도 대미 공격을 위협하는 등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에도 불구하고 폐쇄 정권의 특성상 불안정의 소지가 상존한다는 점도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틸러슨 장관이 논의 사실을 공개한 것은 북한을 압박하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핵 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발을 계속하면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고
예.
이 경우 외부 요인에 의해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미중 간의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의 발언, 여러 가지 배경들을 짚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끝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1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탈북자 지연아 씨와 조유리 씨를 만났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두 사람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may believe that you are hidden from the world and that we cannot know your pain. But we know from our own research and from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숨겨져 있어서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고통을 모른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자체 조사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특히 다른 나라에서 자유를 찾은 탈북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고 있다며 이들 탈북자들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인권 유린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My message to you today is that you are no longer hidden. We see you and we hear you.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보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들은 북한 정권이 잔인하게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상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집중 조명하며 북한 정부의 끔찍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체 국제사회도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과 핵 활동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다며 북한이 건강하고 행복한 곳이 될 때까지 이런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탈북자 지연아 씨와 조유리 씨는 이날 헤일리 대사에게 직접 경험한 탈북과 강제 북송 과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이나 강제 북송을 경험한 지 씨는 지금도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중국 더문을 비롯한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의 그 세관들의 유엔 그런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강제 북송되는 이제 탈북자들을 좀 탈북자들의 좀 관여를 하는 그런 방안을 좀 주도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시고 또 이끌어 가셔서 좀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 위험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탈북자 조유리 씨는 탈북자 구출활동 비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나 전 세계적으로 브로커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경제적인 도움을 좀 줘서 북한 주민들이 좀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빨리 하루빨리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얘기 드립니다.
이에 헤일리 대사는 북한 주민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정부 전 고위 당국자들은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임박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시 독자적 군사행동에 나설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의회와의 논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헤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일정 수준의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now established practice that there is some level of use of military force that the president can take without prior congressional approval.
헤들리 전 보좌관은 13일 군사력 사용 시 고려 요소를 주제로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는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에 근거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들도 당적과 관계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사례가 많다면서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공습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은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정학적 요인과 이해관계를 볼 때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북한의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Use of military force in the North Korea setting, given the geopolitics and given the stakes, is the kind of thing that I can't imagine.
헤들리 전 보좌관은 대북 군사 공격은 사실상 전쟁 선포와 마찬가지인 만큼 결국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의회를 찾아 논의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영토에 도달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이에 장착할 소형화된 핵탄두 역량을 갖추고 또 이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대기 중이라면 대통령이 선제 행동을 취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들리 전 보좌관은 이런 이유로 북한이 취하는 현재 행동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why what North Korea is doing is so dangerous. Is that it can evolve.
북한의 행동은 대통령과 의회 모두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헤들리 전 보좌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이라크 전쟁에 앞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사례를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In this hearing today is that Congress and that the North Korea situation is so potentially so grave.
북한의 상황이 매우 중대해질 수 있으며 대통령과 의회는 지금부터 군사 옵션과 관련해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크리스틴 워무스 전 국방부 정책 차관은 대통령과 의회의 사전 협의를 통해 외교적 힘을 향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of the benefits of that was that it demonstrated very visibly to the world enemies and
또 이라크 전쟁 당시를 상기시키며 의회와 대통령의 사전 논의를 통해 전 세계에 미국이 군사 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규모가 크고 기간 또한 길어질 것이라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올바른 상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결정에 대한 미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전쟁은 실질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추가 승인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제기됐습니다.
Does the fact that we don't have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존 벨린저 전 국무부 법률고문은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현 상황이 대통령의 군사공격 관련 권한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진 샤힌 민주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이런 쪽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벨린저 전 고문은 한국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정전협정에 따라 휴전한 것이라며 북한이 여러 차례 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정전협정은 파기되고 군사교전 상황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uld get some academic lawyers to say sort of surprise to everybody. We're actually in a state of our
벨린저 전 고문은 미국과 북한이 전시 상태인 만큼 의회 승인 없이 대북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는 법적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론상 그럴 뿐이며 실행 가능한 방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유엔 인구기구가 미래 북한 인권 범죄 책임자들의 기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사법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고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퀸타나 보고관과 한국 정부가 한국인 납북자 문제와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일환으로 인권 침해 가해자 기소에 활용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고 분석할 사법 전문가를 현재 채용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s currently recruiting legal experts who will test
미리 시스템을 마련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기소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사법 전문가 채용은 앞서 유엔 독립 전문가 그룹이 지난 3월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권고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북한 내 인권 침해 증거 자료들을 분석하고 법률적, 사법적 측면에서 범죄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전문가들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 인권 기구가 이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적절하게 검토하는 게 안보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관리들을 만나 이런 책임 추궁을 위한 유엔의 의제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한국 방문 중 올해 북한을 탈출해 입국한 탈북민들을 면담했다며 이들의 증언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I used to work at a factory without pay from 8 a.m. to 10 p.m. and I became a smuggler in the evening.
한 탈북민은 북한의 공장에서 보수도 받지 못한 채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고 대개 저녁에 밀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면담한 탈북자들이 모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주민들만 북한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배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평양과 지방 주민들의 삶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 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hat I find particularly worrisome when I listen to recent testimonies in the
국가의 우선순위는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신속하게 충족시켜야 하지만 북한 정부는 상당한 자원을 핵과 미사일 등 군수 분야에 지출하고 유리 없이 국경 지역 통제를 강화해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비공식 경제에 의존하고 있고 정부는 변방 지역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북한 정부가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전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한국 망명 사안에 대해서도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case is very serious because the allegations are that this
망명이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전개됐는지 확인해서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성들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목소리를 경청할 의무가 자신에게 있고 국제법 위배 소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하지만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에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장기 억류 중인 한국인 납북자 석방 사안이나 전후 납북자 500여 명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두 번이나 납북자에 관한 입장 혹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말이 이어졌지만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 일부 납북자 단체와 북한인권단체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황인철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피해자 송환을 위한 대책협의회 대표는 VOA에 퀸타나 보고관이 한국인 납북자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퀸타나 그 특별보고관님을 아르헨티나에서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아주 그 흥분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제 이분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 이 사안을 갖고 그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이제 희망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 강제 실종의 희생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칼기 사건은 그 국제기구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킹타나 그 특별보호관님한테 내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한 외교 소식통 역시 VOA에 북한 식당 여정업원 납치 의혹과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탈북민 두 명의 사안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언론들이 이런 사안들에 과도한 초점을 맞춰 다른 중요한 북한 인권 문제들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질문은 북한 식당 여정업원 납치 여부에 집중됐고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관한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국제금융체계에 접근하기 위해 위장회사나 유령회사를 이용하고 또 특별한 지역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연방기관인 자금흐름보고분석센터는 12일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성을 위해 국제금융체제를 이용하는 것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제재들로 인해 북한의 기업들이 캐나다 금융체제를 비롯한 세계 금융체제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들은 종종 북한 외부의 대리인들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기관과 개인들은 국제금융체제에 관여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위장회사와 유령회사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기관과 개인들은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하기 위해 특별한 지역들을 이용하는 것이 목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 랴오닝성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북한 기업들과 중국에 기반을 둔 위장회사들과의 금융활동과 다른 사업거래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 지린성은 식품 가공과 제조업 분야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회사들과 연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홍콩도 북한의 금융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홍콩을 통해서는 위장회사 이용 등 다른 징후들과 결합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자금흐름보고분석센터는 이번에 경고문을 발표한 것은 북한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성 활동이 의심되는 징후와 위험 분야들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성의 형태들에 관해 보고하는 기관들에게 통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은 테러나 자금 세탁 등의 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보고받아 분석하는 기관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핵미사일 실험을 무기한 중지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에 담보돼야 한다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이 버시바우 전 사무차장은 BOA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이른바 쌍중단 제안을 일축하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또 북한의 대화 의지를 미국에 거듭 전달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에 말리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나토에서 근무한 버시바우 전 사무총장은 앞서 러시아와 한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정치인들이 이 북한의 대화 의사를 미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the administration obviously will want to get an authoritative sense of what the Russians.
트럼프 행정부도 분명히 러시아 위원들이 북한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북한이 대화를 희망한다고 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그런 움직임에는 쌍중단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용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일 제안이 아니죠.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한국과 강한 동맹을 유지하려는 적법한 노력을 축소시키는 제안이기 때문이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게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도발과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Yeah, well, that's been consistent Russian line in you know, recent years, but certainly in the last few months.
최근 몇 년간 러시아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또 그런 발언을 한 건 도움도 안 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아니라고 봅니다.
러시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Worst case is the Russians are trying to kind of steal a march on China and gain more influence.
러시아는 중국의 역할을 가로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자 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제재를 피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상당히 불쾌한 일이죠. 그러나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러시아는 지렛대를 갖고 있고 북한을 두둔하는 데 말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러시아가 미국에 전하는 북한의 입장이 그렇다면 신뢰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clearly signaling the preference for bilateral talks with the U.S. as opposed to a resumption.
북한은 분명히 한국이 포함되는 6자 회담 재개보다는 미국과의 양자 회담을 선호한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이 포함되는 대화 재개를 원하는 미국과는 반대로요. 이런 점에선 러시아가 전하는 북한의 입장이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협상의 조건은 미국 입장에서 호소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도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I agree with most experts that they aren't quite there in terms of the ability to actually deliver a nuclear weapon.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분석했듯이 핵을 운반하고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미 지역을 타격할 미사일은 분명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탄두 소형화와 재진입 수단, 열차단 기술 등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추려면 1년에서 2년은 더 걸릴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핵 미사일 시험 중단이 적어도 긴장 상황을 낮출 수는 있지만 쌍중단의 맥락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쌍중단 제안은 사실 엄연히 북한이 져야 할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넘기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실행 가능한 옵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The way to go is still to go back to the 2005 joint statement, which gave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 성명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해법에 관한 포괄적인 뼈대를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역량을 해체하는 내용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2005년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실행 가능한 옵션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화는 원치 않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고려할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t a minimum, it should be a clear commitment by North Korea to suspend for the indefinite future.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최소 요건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협상을 위한 긴장 완화 상황을 조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제가 말할 수 없는 다른 조건들을 설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버시바우 전 나토 사무총장으로부터 미북 대화 조건과 러시아의 중재 의도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나서 전쟁 불가와 비핵화에 대한 한반도 안정 4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예.
또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받은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씨가 징역 25년을 구형받았고요. 공화당 지도부가 세제 개편안 단일안에 합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회담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오늘요, 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한국 청와대 측이 밝혔습니다.
예, 한중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4대 원칙 구체적인 내용도 좀 볼까요?
네. 자, 첫 번째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지킨다. 셋째는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예. 넷째, 남북한 관계 개선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반드시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하며 전쟁과 혼란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요.
예.
이 중한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공동 이익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특히 시 주석이 남북한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또 눈에 띄는군요.
네. 이 시 주석은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중국이 지지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면서요. 안정 유지와 전쟁 방지를 위해서 한국과 소통하고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도 회담에 앞서서 기자들한테요. 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국과의 공동 입장을 재확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예. 또 그 밖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두 정상이 양국 관계 회복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모두가 아는 그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라면서 그런데 수교 25주년을 맞아서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건 특별한 의미가 있고 나는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관계 개선에 중요한 기회가 될 걸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양국 관계를 후퇴시켰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아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를 가리킨 걸로 양국 언론이 해석을 했는데요. 이 사드는 이 높은 고도를 나는 탄도 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이 미군의 탐지 요격 체계인데요.
예.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합의에 따라서 한반도 배치를 결정했고요. 올해 경상북도 성주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시설이 자국 안보에 위협 요인이라면서 꾸준히 반대해왔고요. 중국 내에서 사업 중인 한국 기업과 문화 상품 등을 상대로 비공식적인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예.
중국 당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을 금지시키기도 하면서 양국 간 인적 문화적 교류가 위축됐었습니다.
예. 사드로 인해서 그 양국 관계가 후퇴했지만 이제 회복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문 대통령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양국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지사지,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살핀 그런 기회가 됨으로써 그간의 고를 메우고 더 큰 산을 쌓아나가기 위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이어서 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한중 양국은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 공동의 번영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면서 양국의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은 시 주석에 대한 개인적 신뢰도 강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달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두 차례 만났는데요.
예.
이 세 번째 만남인 오늘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만남을 통해서 시 주석이 말과 행동에서 매우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면서 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민주적인 리더십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를 제시하신 걸 보면서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네, 시 주석은 나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문 대통령과의 전략적인 소통과 효율을 강화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난징 대학살 80주기 추모 메시지를 내고 노영민 주중대사를 난징에 보내서 추념 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데 대해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예. 또 한국이 내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다음 대회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요. 이 올림픽 조직과 준비 또 중계 스포츠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정상회담에 대해서 양국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오늘 오전에요. 문재인 대통령 수행하던 한국 사진 기자들이요. 중국 측 경호 인력에 폭행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예.
한국 언론은 이 일을 정상회담 대응과 비슷한 비중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주로 관영 CCTV와 신화통신이 시진핑 주석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중국 외신 기자 클럽이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중국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요.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매우 관심을 두고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측근이죠. 최순실 씨가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 탄핵돼서 물러난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내려달라라고 검찰과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
한국 검찰과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그런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최 씨가 사익 추구에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구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예.
또 거의 1,200억 원에 달하는 벌금, 또 한 78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최순실 씨, 전직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혐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간단히 정리하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공식 직책이 없는 그 측근 최순실 씨가 정부 인사와 정책 수립 등에 관여하면서 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예.
특히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삼성과 롯데 같은 이 주요 대기업들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한 혐의가 비중이 큰데요.
예.
이 일로 박 전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선고를 받아서 지난 3월 파면됐고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예.
있습니다.
또 최 씨가 주도해서 만든 재단에 돈을 낸 이 삼성그룹 총수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병중인 관계로 사실상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는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예.
1심에서 징역 12년 구형 후에 그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예, 이제 검찰이 25년형을 구형을 한 건데 이제 형이 확정된 건 아니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받은 그 받을 형량은 다음 달 26일 이 선고 공판에서 확정이 되는데요. 구형량보다는 적게 선고하는 게 보통입니다.
예.
뭐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선고 결과를 최 씨 측이나 검찰 특검 측 어느 한쪽에서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이번에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언론들의 주요 기사 이 가운데 하나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가 세제 개편안 단일안에 합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일안의 핵심은 법인세율을 원안보다 조금 올리고 소득 상위계층에 부과하는 세율은 더 내리는 겁니다.
세제 개편안이 나와 있는 게 지금 두 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각각 별개의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원협의회를 열어서 단일안을 만들고요. 이걸 다시 상원과 하원에서 표결로 통과시킨 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을 하면 정식으로 세제 개편법이 발효되는 겁니다.
예.
참고로 상원과 하원 다수당이 모두 공화당이기 때문에 세제 개편 작업은 공화당이 주도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별도로 마련한 세제 개편안은 이제 각각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내놓은 단일안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까?
네, 중요한 항목별로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기업에 매기는 세금률, 그러니까 법인세율에 눈에 띕니다.
예.
이 법인세율은 21%로 조정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현재는 35%인데 양원 세제 개편안은 20%로 줄이겠다고 했고 단일안에서는 2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
이 세율이 원안에서 1%포인트 오른 건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이는데요. 법인세율 외에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이 37%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원안보다 약간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뭐 모기지에 대한 세금공제 이 부분도 상당한 쟁점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지방정부에 내는 소득세나 재산세의 경우 모두 만 달러까지 공제해주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기지에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75만 달러까지 이자를 공제해주도록 했습니다.
예.
특히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을 공제해주는 항목에 민감한 지역들이 있는데요. 아, 지방소득세나 재산세가 상당히 비싼 지역,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나 뉴저지주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이 항목 공제를 없애거나 제한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예.
결국 이걸 살리는 거로 타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눈길을 끄는 건 이 상원안의 건강보험제도, 즉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예.
이 항목도 단일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하원안에서는 이 항목이 없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세제 개편안 단일안 이렇게 마련된 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나요?
네, 현행 공화당 지도부가 합의된 이 단일안을 조만간 발표하고요.
예.
이걸 내주 상원과 하원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고요.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도는 오후에 눈이 내립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2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 0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3도고요. 수풍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3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영하 6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흐리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1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 2도고요. 개성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1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 영하 10도, 낮 기온 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6도. 청진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 1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 영하 10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서해 북부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1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와 비핵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내 동대청에서 열린 약 1시간 동안의 확대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네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했습니다. 이날 합의된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양자 방문과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을 비롯해 전화통화와 서신교환 등 다양한 소통수단을 활용해 두 정상 간 한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한국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적절히 처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CCTV는 전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의 탄압으로 숨진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적어도 6,700명에 달한다고 국경 없는 의사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미얀마 정부군의 강경 탄압이 시작된 지난 8월과 9월 두 달간 숨진 로힝야족 가운데는 5살 미만 어린이도 730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이번 성명은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족 난민 수용소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앞서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군사 행동이 시작된 첫 몇 주 동안 40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의 로힝야족은 정부군의 탄압을 피해 약 63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이주했습니다. 유엔은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군의 진압을 인종청소라며 비난했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예멘에 있는 수니파 후티 반군에 탄도미사일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후티 반군에 넘긴 탄도미사일이 지난 7월 22일과 지난달 4일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에 쓰였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란은 서방국들과의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이 합의는 평화적 목적의 이란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구테우스 총장의 보고서와 중동과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란의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공습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습은 지난 9일 하마스가 로켓포를 발사한 데 대응한 것이며 하마스의 무기고와 훈련소 등을 겨냥했다고 이스라엘 당국은 밝혔습니다. 앞서 하마스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에 대한 반발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들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은 지난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경찰은 예루살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 팔레스타인인 6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러시아를 이란, 북한과 같은 축으로 넣으면서도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도발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며 동시에 북한의 고립을 중단시키기 위해 건설적인 협력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러시아의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전면 금지한 결정 뒤에는 음모가 있으며 미국의 연방수사국이 도핑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개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 반대자들이 날조한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